제3편 하나님의 이기는 자들 부흥부 제34기 첫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교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유 안에서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만세전에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만유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함입니다. 둘째는 인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게 함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광을 갖게 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목적을 이루려고 하실 때 두 가지 문제에 당면하게 되셨습니다. 첫째는 사탄의 배반이며 둘째는 인류의 타락입니다. 당시 천사장은 그리스도가 만유의 중심인 것을 보고 교만함으로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과 동등하게 높이고 그리스도의 중심되는 위치를 탈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배반하였습니다. 3분지 1의 천사들도 그를 쫓아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생물도 그를 쫓았습니다. 사탄의 배반은 만유를 혼란케 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우주는 커다란 하나입니다. 과학은 약간의 먼지만 자기 위치를 벗어나도 온 우주가 혼란된다고 알려줍니다. 오늘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광을 소유하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여 사람이 만물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함으로써 배반한 사탄을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도 타락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에게는 도달해야 할 두 가지 목적이 있고 해결해야 할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두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고 배반한 사탄을 제하고 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셔야 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인류의 그리스도일 뿐 아니라 만유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중심이자 전체입니다. 전체성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리스도일 뿐 아니라 또한 만유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만유시요 또한 만유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에는 세 방면이 있습니다. 첫째, 대신함, 개인을 위한 것입니다. 둘째, 대표함,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셋째, 머리 대신, 만유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머리로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머리가 죽을 때 머리가 포함한 만유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만유를 포함한 죽음입니다. 머리이신 그분의 죽음은 만유와 인류를 죽음으로 이끌었고 만유와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뱀의 머리를 깨고 배반한 사탄과 그의 모든 역사를 끝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타락한 인류를 구출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만유를 돌이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또한 그분의 생명을 사람에게 분배함으로써 그분을 닮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두 가지 목적과 두 가지 문제가 있음을 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두 가지 목적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교회의 위치와 책임. 하나님은 교회를 어떤 위치에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로 하여금 이 땅 위에서 책임지게 하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머리가 이미 깨트려진 사탄을 땅에 머물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두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도록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증거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이 땅에 머물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의 승리를 증거할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의 승리를 증거하기를 바라십니다. 실패한 믿는이는 하나님께 치욕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마땅히 머리의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그리스도가 넘쳐 흐르는 것이 곧 교회입니다. 교회는 마땅히 사복음서의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 교회, 왕국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는 구속을 이루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왕국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과 승리를 나타낼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 이 땅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지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합법적인 심판이고 왕국은 하나님의 권능의 집행이고 교회 안에서는 십자가로 이루신 것을 지키고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미리 맛봅니다. 사탄은 개인적인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하지만 단체적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개인적인 그리스도를 수치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몸의 실패가 곧 머리의 실패입니다. 한 지체의 실패가 곧 몸의 실패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아담의 연장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속이며 그리스도의 연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 남겨두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원한 계획을 성취하고 그분의 영원한 목적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언약궤가 아직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 오벳 에돔의 집에 있을 때 우리는 충성을 다하여 그 위에 있는 피, 그리스도의 역사와 그 위에 그룹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승리의 성질과 교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모든 승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가 이기는 것과 같이 하리라. 세 원수들.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다른 원수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첫째, 육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둘째, 세상, 우리 밖에 있습니다. 셋째, 사탄, 우리 위에와 아래에 있습니다. 교회의 승천한 위치로 말한다면 사탄은 우리 아래에 있습니다. 구약은 세 족속의 사람으로 이 세 원수들을 예표하였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육체를 예표합니다. 기도로 이겨야 합니다. 애굽 사람은 세상을 예표합니다. 홍해에 매장해야 합니다. 가나안 사람은 사탄의 권세를 예표합니다. 하나씩 이기고 멸해야 합니다. 육체는 성령과 대립되고 세상은 아버지와 대립되므로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와 대립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사탄을 멸하려 함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순종할 때 육체를 이기게 되고 아버지를 사랑할 때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사탄을 이기게 됩니다. 첫째로 들어온 원수는 육체입니다. 당시 천사장은 자아를 빙자하여 하나님과 동등되도록 자신을 높였습니다. 이것이 자아가 세상에 들어온 길입니다. 이것이 죄와 세상과 사탄의 기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에게 생명을 후손에게 전해주는 해산의 큰 능력을 주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그가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여 후손들에게 전해주도록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지식나무의 열매 먹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와서 이 한상의 부부와 혼 안에서 영적인 간음을 범하여 그의 독의 씨를 그들 안에 놓음으로 그들의 자손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요 사탄의 씨는 곧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씨는 곧 진리입니다. 당시 사탄이 아담을 유혹하여 범죄케 한 원칙은 자신이 범죄한 원칙과 동일합니다. 사탄에게도 집과 왕국이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그의 집의 자녀와 그의 왕국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왔습니다.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여 범죄케 한 후 그의 일은 우주로부터 땅과 세상으로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받은 저주는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는 것입니다. 그는 땅에 다닐 수밖에 없으며 흙에서 나온 사람들을 음식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탄의 대실패였습니다. 사람의 타락은 하나님의 큰 승리였습니다. 사탄은 땅에서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조직이 이 세상을 이루었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조직 안에서 왕노릇하고 세상은 다 그의 손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 주 예수님은 나와서 사역하시기 전에 먼저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거친 후에 그 안에 유기 없이 3년 반의 사역을 하셨음을 말합니다. 이 3년 반의 생활을 우리는 십자가의 생활이라고 부릅니다. 주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쫓아 일하신 적이 없고 오직 보내신 이의 뜻을 쫓아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고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사탄이 주님을 시험한 것은 주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한 가지 일, 떡으로 병케 하는 일을 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자주 아들이 들은 것을 말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신 후에 사람에게 또 무엇을 나타내라고 합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이 주님을 나타내신 후 사탄이 주님께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하나님의 뜻을 쫓은 것입니다. 그분은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곧 승리입니다. 밖의 것이나 안의 것으로 인해 요동치 않는 것이 곧 승리입니다. 승리란 안의 육체의 위치가 없고 밖에 세상적인 매력이나 손동이 없으며 아래에 사탄적인 것들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일생토록 그분의 생활 속에 육체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육체를 한쪽에 제쳐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사탄이 조금도 지위를 갖지 못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육체나 세상은 다 그분 안에서 지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승리를 살아 나타내기를 원하심. 하나님은 육체와 세상과 사탄으로부터 사람을 구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나온 것과 땅에서 나온 것과 자신과 육체에서 나온 것과 사탄에게서 나온 모든 것을 거절하게 하십니다. 사탄은 세상과 육체로 말미암아 우리를 공격합니다. 완전히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만 사탄은 직접 공격합니다. 세상적인 조직과 육체의 뜻을 완전히 거절한 사람에 대해서만 사탄은 직접 공격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몸을 필요로 합니다. 죄인들이 십자가를 객관적으로 영접하는 것은 죄인들만 무언가를 얻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주관적으로 영접할 때에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무언가를 얻으시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한 자루 칼과 같이 옛창조에서 나온 모든 것을 제거합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줍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첫째, 십자가에 못 박힌 소극적인 면에서 모든 옛창조를 제해버립니다. 둘째, 부활, 적극적인 면에서 새로운 시작을 갖게 합니다. 셋째, 승천은 승리의 위치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의지하여 이 땅에서 그분의 승리를 살아 나타냅니다. 십자가가 마땅히 우리 생명의 중심에 심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옛창조를 잘라버리는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세 번째, 누가 하나님의 이기는 자들인가? 교회의 실패. 교회가 이 땅에 남아있는 목적은 주님이 골고다에서 사탄을 묶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지키고 각지에서 사탄을 묶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가 이 땅에서 사탄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도록 이미 십자가에서 율법대로 사탄을 심판하셨습니다. 사탄은 교회가 자신의 실패와 관련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후에는 또한 거짓된 것으로 교회를 속입니다. 사탄은 살인자요 또한 거짓말쟁이입니다. 교회는 사탄의 분노하는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고 웃는 얼굴을 두려워합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죽음에서 부활한 것에 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공격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승리를 증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교회는 점점 실패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허위, 시몬의 탐심, 거짓 형제가 들어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만 돌보고 옥에 갇힌 바울을 떠남 등입니다. 하나님은 이기는 자들을 찾고 계심. 교회의 실패 이후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소수 사람들을 찾아내시어 교회가 마땅히 져야 하나 지지 못한 책임을 짊어질 그분의 이기는 자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소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승리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일곱 시대에 다 하나님의 이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이기는 자들의 도서는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기는 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당초의 계획과 일치되는 한 무리의 사람들입니다. 이기는 자들의 원칙.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먼저 소수의 사람들을 찾아 기본으로 삼고 그런 다음에 다수의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열조 시대의 일은 이것이 참된 것임을 증명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개별적으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후에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렀고 열조 시대에서 율법 시대까지 이르렀고 율법 시대에서 또 은혜 시대로 은혜 시대에서 왕국 시대에 이르렀으며 왕국 시대에서 새하늘 새 땅에까지 미쳤습니다. 왕국은 새하늘과 새 땅의 서막입니다. 율법 시대의 제단과 회막은 은혜 시대의 일을 예표합니다. 이것이 소수에서 다수로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의 원칙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은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결하여 라고 말합니다. 마디는 공급을 위한 것이고 힘줄은 연결을 위한 것입니다. 머리는 마디와 힘줄로 말미암아 온몸을 공급하고 연결합니다. 오직 이기는 자들만이 공급하는 마디이며 연결하는 힘줄입니다. 예루살렘은 교회를 예표하는데 그 중에 시온산이 있습니다. 전자는 전체 교회를 예표하고 후자는 교회 안에 이기는 자들을 예표합니다. 예루살렘은 크고 시온은 작습니다. 예루살렘의 보장은 시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언급할 때에는 항상 시온을 말하고 유대인의 실패와 제약을 언급할 때에는 항상 예루살렘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부터 예루살렘을 짓밟히게 하셨지만 시온은 지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은 있어도 새 시온은 없습니다. 구약에서 시온과 예루살렘의 관계를 말할 때마다 예루살렘의 특색과 생명과 축복과 세워짐이 다 시온에서 온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을 보면 장로들은 예루살렘에 있고 언약궤는 시온에 있습니다. 시편 51편 18절에서 하나님은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을 건축하십니다. 시편 102편 21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시온에 있고 하나님은 시온에 복을 주시고 선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봅니다. 시편 135편 21절에서 여호와는 예루살렘에 거하시고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십니다. 이사야 41장 27절에서 먼저 시온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에게 전하셨습니다. 요엘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시온에 거하실 때 예루살렘은 거룩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실패한 교회 안에서 시온산에 서 있을 14만 4천을 찾고 계십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항상 소수의 믿는 이들로 말미암아 생명을 교회 안에 흐르게 하십니다. 주님같이 피를 흘려야 생명을 흘러낼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은 교회를 대신하여 이기는 위치에 서고 또한 고난과 수치를 견딥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기는 자들은 반드시 스스로 옳다하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반드시 예창조에서 나온 모든 것을 십자가로 끊어버리고 음부의 문을 처리해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마음을 상처받게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원합니까? 당신은 주님을 승리하시게 하고 자신을 실패해 두겠습니까? 당신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복종치 않는 모든 사람을 당신을 통해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기는 자의 일은 무엇인가? 이기는 자들의 일. 이기는 자들을 살펴볼 때 그들은 반드시 아래의 두 가지 일을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전체가 실패할 때 하나님은 소수 사람을 택하여 전체 사람을 대신하게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소수 사람들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하심으로써 다수 사람에게 미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민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들은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경배함으로 실패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제사장들이 되도록 그분의 명령을 지킨 레위인들을 그분의 이기는 자들로 택하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제사장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을 레위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소수 사람들에게 먼저 역사하십니다. 그런 다음 그들로부터 다수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시기 위하여 먼저 모세를 구원하셨습니다. 먼저 모세를 애굽에서 구출하신 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다윗을 다루시고 그를 얻으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해방하여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목적은 영적인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다윗이 조금도 육체를 사용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온전케 하고 육체로 하나님을 돕지 않을 정도로 그들을 다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12사람, 120명을 얻으신 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소수 사람으로 하여금 다수 사람들이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책임지게 하십니다. 이기는 자의 원칙은 하나님께서 먼저 소수 사람들로 하여금 일하게 하심으로써 다수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고 먼저 소수 사람들이 죽음에 서 있으므로 다수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옮겨붙도록 그들 마음에 십자가를 심고 가정과 환경 안에서 그들로 십자가의 원칙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사람에게 분배하는 생명의 운하를 필요로 하십니다. 죽음에 서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함.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죽음에 두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생명의 땅에 이르는 길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제일 먼저 물속에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물속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기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당일의 제사장들처럼 교회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얻게 하기 위해 먼저 물에 내려가고 먼저 죽음에 들어가며 먼저 십자가의 처리를 받고 죽음 안에 서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로 생명을 얻게 하도록 우리를 먼저 죽음 안에 두십니다. 하나님의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개척자들입니다. 이는 제사장들이 무엇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언약궤를 메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언약궤를 메고 강바닥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중심되게 하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물속에 내려가야 합니다. 제사장의 발은 강바닥에 서 있어야 하고 어깨에는 언약궤를 메어야 합니다. 사지에 서서 높여진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강바닥은 죽음의 위치로서 편하고 보기 좋은 곳이 아니며 안식하는 곳도 아닙니다.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누워있는 것도 아니고 서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면서 산다면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에게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강바닥에 서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므로 승리하게 됩니다. 사망이 우리 몸에서 역사할 때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서 역사합니다. 내게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죽음이 만들어질 때 생명은 다른 사람들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서 역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분의 생명을 우리 속에 역사하게 하셨습니다. 죽음이 없을 때 생명이 없습니다. 강바닥에서 언약궤를 메고 있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조심하며 떨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룩한 하나님이 그들을 멸절시킬 것입니다. 그들은 강바닥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 지나가고 자신들은 미말의 버리워둠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미말에 두셨으되 우리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믿기를 바라나 자기들처럼 그들 손에 사슬이 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 자신은 아름다운 이름과 형통함과 동정을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을 얻기 원합니까? 우리는 주여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나를 죽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행해야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강바닥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지나간 후에야 나올 수 있습니다. 왕국이 완전히 임하기 전에 우리는 죽음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요단에서 올라오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명령이 있게 됩니다. 우리의 승리한 여호수아는 반드시 우리를 물에서 올라오라고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왕국이 시작될 때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가가 충분치 않은 것입니다. 돈과 군사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충분치 않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는 겟세마네에 이를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저리를 거치지 않고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부르심 받은 것을 좋아하나 모리아산의 헌신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편리한 생활을 질투한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분의 이기는 자로 강바닥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얻도록 나를 사슬에 매이게 하셨습니다. 죽음이 내 몸에 역사할 때 생명은 다른 사람의 몸에 역사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유일한 운하입니다. 우리 몸에까지 흘러온 생명은 바울과 루터의 두 통로를 거친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먼저 우리를 이 생명으로 충만되게 하고 그런 다음 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흐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기는 자가 할 일은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죽음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몸에서 시험을 거친 후에야 우리의 의에 전파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빛이 우리 몸에서 생명이 되어야 후에 다른 사람들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진리를 순종하는 한 무리를 얻기 위하여 먼저 그분의 이기는 자들에게 그 진리를 보이시고 확증하게 하십니다. 진리가 반드시 먼저 우리 안에 짜여지고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믿음과 기도와 헌신의 체험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믿음과 기도와 헌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름만 있고 실제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먼저 우리로 죽음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고난을 거치고 고통을 당해보아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려면 먼저 강바닥에 서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좋은 땅으로 건너가 승리할 수 없는 이유는 요단 강바닥에 서 있는 제사장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요단 강바닥에 서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추구하는 마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진리가 깊이 짜여졌다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추구하도록 이끌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 속에 짜여져야 할 하나님의 진리들이 많습니다. 진리를 우리 안에 짜여지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1인치 더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위로부터 생명을 얻어 몸에 공급합니다. 다섯 번째, 이기는 자의 체험. 하나님의 이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이기는 자들은 자아를 죽음의 위치에 서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입니다. 이 무리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넌 제사장들처럼 죽음의 위치에 서 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나가게 합니다. 여기에서 죽음이란 무엇을 말해줍니까? 죽음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극히 중요한 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전진하는 문제와 관련됩니다. 이 일은 오늘날 하나님이 가장 관심하시는 것이므로 우리도 또한 이것을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 안의 진리들은 다만 부분 부분을 합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진리의 배후에는 살아있는 실제가 있습니다. 진리의 의무는 죽은 것이고 생명이 없습니다. 진리가 산 것이 되려면 반드시 살아있는 영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 안에 많은 진리들이 사람들에게 읽혀진 바 되고 전파되고 믿음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진리들이 먼저 한 사람에게 체험되고 처리되며 생명으로 화할 때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고난 총명이 있는 사람은 성경 안에 진리를 더 많이 얻고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이해하는 줄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틀린 관념입니다. 영적인 진리는 제한을 받지 않고 우리의 천연적인 지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과 총명에 의해 얻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런 것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주님을 생명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진리를 전하는 것으로 만족하다고 생각하고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과 어떤 관계도 맺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은 먼저 우리가 사람 속에 짜여지게 하고 그 진리가 그 사람의 존재의 일부가 되게 한 다음 이렇게 된 사람이 그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진리에 의해 강한 다루심을 받고 쪼개지고 적셔져야만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조금도 짜여지지 않은 진리는 다른 사람에게 효과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믿음. 첫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토요일에 당신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았다 해서 주일 낮에 즉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그 문자가 있을지라도 그 실체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시골 사람에게 전등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가 그 명사를 깨달았을지라도 그 실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깨달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어떤 물건인지 모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의 믿음이 당신 속에 짜여짐으로 당신 몸에 짜여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어떤 일들을 사용하여 당신을 다루시고 당신 자신이 먼저 믿음 면에서 처리받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야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오직 죽음이 당신 몸에서 역사할 때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서 역사합니다.